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기도 하셔서 말씀으로 경건히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러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셨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간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사무엘하 15장은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것을 본 다윗은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그것을 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데 이 반역하는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후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압살롬이 이 도피할 3년 동안 살고 있다가 다시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하거나 그와 대화를 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다가 이 요압을 통해서 2년 후에 다시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장을 곧바로 넘기게 되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기를 준비하고 호위며 오시며 세웠다는 것은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이 병거와 그리고 말기를 준비하고 호위며 50명을 세워서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해를 했고 또한 용서를 빌었고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압살롬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잘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 즉 압살롬의 동생이 배라는 형 암논을 통해서 그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의 친동생이 그렇게 험한 소리를 당하고 슬퍼하고 매일매일 울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계획을 짜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 죽이고 나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살았지만 3년 동안 복귀 생활하는데 다윗이 찾아오거나 누구를 보내서 그를 데려오거나 그를 심판할 수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지도 않고 2년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게 내비둡니다. 여러분과 살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년? 3년? 또 다시금 2년이니까 몇 년이죠? 7년 동안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이젠 정이 떨어졌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겠죠? 그리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빌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용서를 빈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악감정과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숨어있지만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 후에 왕처럼 행동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를 제치고 아버지를 몰살시키고 내가 왕이 되겠다. 저 아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그 아빠를 물려주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세우고 또한 50명 호위병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통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러니까 왕궁의 정문의 그 성문에는 그 누가 있었냐면 재판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송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을 뵐 수 없거나 또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성문 앞에 와가지고 재판관에게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말하여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 가서 그 재판관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길거리에서 송사하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들으는 것 같지만 왕을 비방하고 왕의 정치와 정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죠? 비방과 비판을 통해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만약 내가 왕이 되면 정의롭게 그렇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판과 비방을 하면서 자기를 더욱더 높이는 거죠. 또 5절을 보니까 그에게 절하라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왕자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신이 다가와서 또한 자신의 억울함과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편이 되어서 또한 그 모든을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하려니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키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6절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친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 갔다라고 하지 않고 훔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하는 모든 행동은 거짓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 또한 다 거짓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거짓적으로 훔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옳고 그름을 모르지? 왕은 정말 다윗이고 다윗이 지금까지 해온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인데 어떻게 압살롬의 생각과 압살롬의 그 계략을 그렇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4장 25절을 보세요. 14장 25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칼이 무거워가지고 연말마다 깎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건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예 우리 남편이죠. 그건 아니고, 그죠? 누구요?
자기.
자기. 아, 네. 제일 잘생겼다고 한 사람, 요즘 그 신세대는 차문우가 예, 좀 잘생겼죠? 차문우가 누구예요? 그렇지 모르지만 차문우세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정성이나, 아니면 장동건. 예? 좀 이해하시죠? 그 저 전에는 신성, 뭐죠? 신성일. 예, 그리고 전전에 그 미국 사람들은 알맹동. 예, 오, 예. 아, 예, 다 나오시죠? 그런 그렇게 너무나 잘생긴 사람이 정말 아무런 흠이 없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흠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왕자. 왕자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잡아줍니다. 아니면 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손을 잡아주면서 공주가. 아, 아, 히어리. 다 듣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지. 당신이 겪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이 많네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가죠. 그죠?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만을 위해주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면, 아무리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편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위하준 척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주니까 그것도 너무나 잘생긴 그리고 또한 권력이 있고 또한 힘이 있는 그러한 왕자 그가 첫째를 죽고 둘째 죽어서 이제 셋째 아들이 이 압살롬이 이제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말미암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4년 만에 몇 년 동안 합니까 그 일을? 4년 동안 합니다. 4년 동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하려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오니 청하였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아람 구슬이 어디입니까? 그가 피난가로 도피해서 산 곳이죠. 3년 동안 예. 아람 그스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하며 여기서 또 하나 저희들이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아람 구슬에 있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냐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압살롬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어떤 왕이 되었죠? 유다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이 될 때 어디 가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이죠.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7년 반 동안 다스렸습니다. 작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왕이 사는 중앙 도시죠. 7년 반 동안 중앙 도시로서 사람들은 좀 우쭐거리고 이 도시가 이 수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반 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해져서 전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서 계속해서 왕으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중심이 되었던 그 도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허무하거나 이건 뭐지?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압살롬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됐을 때 정말 너희들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이 도시가 더 발전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었는데 봐라, 다윗이 너희들의 그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면 너희는 나의 오른팔이 될 것이고 이 도시는 더 부흥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더 잘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또 속였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10절을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 분의 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가 아니라 스파이를 다 보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을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200명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을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지만 이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의 계략에 속임에 빠져들어서 다윗을 거역합니다. 여기 200명이 온 사람들은 중직자이며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 직분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또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라고요? 앞에 보니까 한국말인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고문인, 어드바이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를 하고 왕으로 살아갈 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서 변호인으로 고문인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고 또한 충고를 해주고 또한 나눔으로써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길로에 있고 거기에 있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그러면 아히도벨이 다윗과 있지 않고 길로에 있어서 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그 아버지고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면 바세바입니다. 재밌죠? 바세바하고 다윗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다윗을 범하잖아요. 그것을 군으로 다 똑똑히 보고 자기의 사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손자 사위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그리고 고모님으로 살다가 그렇게 다윗의 측근이었다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다윗을 버리고 자기 땅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참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정말 이거 거짓이고 속임인데 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응을 했을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는 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두 마음을 품고 또한 계속해서 다윗을 반역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편이 되고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압살롬 또한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죄뿐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 신천지와 또한 그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든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통일교는 또 결혼까지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빠지고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늘 빠져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동에 빠뜨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박사주고 또한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압살롬의 행위와 또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맞게 느끼고 좋게 느끼고 또 자기를 위하니까 그 아무리 조금 나쁜 일이 하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늘 경고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서 한번 가볼까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Proverbs chapter 6. 잠언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좀 길지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보고 7장까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뭐입니까? 부모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향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흘리지 말라 라고 해서 쭉 읽다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견고히 서라라고 부탁하죠. 7장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달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넣으며 이것을 내 마음편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는 지켜야 되며 간직해야 되며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야 됩니까? 인간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뿐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죠?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화음 때 깊은 밤 후반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더 떠들며 와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받았노라. 이런 거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눈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개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자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작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라,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둑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내려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해야 된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서인이 말하는 내로남불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옳게 보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따져 죄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옳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나를 근거로 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맨땅에 헤매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은 압살롬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리게 되고 또한 많은 삶을 얻었지만 그 삶이 정말 성공하고 그 삶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 삶은 처음부터 어떤 삶입니까? 실패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며 죄인이며 또한 심판받은 이미 받은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없으니까 그 삶은 벌써 심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형통의 삶이고 축복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되며 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며 여러분 이 오소와 챔버즈 그거 제가 날마다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주님 날 책으로 왜 읽어야 되냐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20년 전, 30년 전들이 전에 저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 그래도 오늘 쓰러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장로님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또한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압살롬처럼 죄가 남는 것 또한 죄가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추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인생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금 봅니다.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충성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